안녕하세요. 실감 미디어 콘텐츠 강의를 담당하게 된 김세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각예술과 공간 디자인에서 큰 변화를 불러일으킨 혁신적인 기술 프로젝션 매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프로젝션 매핑은 단순히 평면에 영상을 투사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조형물, 심지어 자연 요소와 같은 입체적인 표면에 영상을 투사해서 새로운 시각적인 경험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이 기법은 예술, 공연, 광고, 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객의 몰입도를 극대화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프로젝션 매핑의 기본 원리, 그리고 매핑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다양한 송출 방식에 대응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션 매핑에서 미디어 파사드와 혼용되어 사용이 됩니다. 프로젝션 매핑을 들어보신 분들은 미디어 파사드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미디어 파사드는 미디어와 건물의 외벽을 뜻하는 파사드가 합성된 용어이고, 건물 외벽에 영상을 투사해서 시각적인 콘텐츠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건축과 디지털 미디어가 결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 건축물이 단순한 구조물에서 벗어나 소통하는 미디어로서 역할을 가지게 되죠. 이 미디어 파사드에서 사용되는 기술이 프로젝션 매핑입니다. 평면을 넘어 3D 구조물, 건물, 조형물 등 표면에 빛과 영상을 투사해서 시각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2D 영상에서 벗어나 현실 공간과의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프로젝션 매핑은 공간 스캔, 매핑 소프트웨어를 통한 표면 맞춤, 투사 조절 등의 작업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실물에 입체적으로 투사할 수 있는 적합한 영상을 구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프로젝션 매핑을 시작할 때 먼저 매핑할 표면을 분석해야 합니다. 표면이 반사되지 않는 재질이거나 빛이 투사되지 않는다면 매핑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매핑할 영상 콘텐츠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콘텐츠를 송출할 프로젝터의 위치와 세팅이 중요하겠죠. 세팅이 완료되면 매핑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정밀한 보정 작업을 거치고 콘텐츠와 표면의 상호작용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프로젝션 매핑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상업 광고, 건축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외벽 프로젝션 쇼나 축제, 행사에서의 매핑 설치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젝션 매핑은 물리적인 공간과 가상의 콘텐츠를 융합해서 관객을 몰입시키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테마파크, 놀이공원, 미술관, 공연예술에서 관객이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한 몰입형 체험이 늘어나고 있죠. 향후에는 체험형 이벤트, 여행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많이 사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프로젝션 매핑은 건축물과 조형물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 도시 미관을 혁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건축물 자체가 유동적이고 변화무쌍한 디지털 캔버스로 변모할 수 있고, 특별한 이벤트나 도시 홍보용 미디어 아트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 전체를 거대한 갤러리로 만들거나 공공예술 작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 DDP의 서울 라이트가 그 예시입니다. 세 번째로는 과학, 역사, 의학 등의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3D 객체나 실제 현상을 실감나게 재현하는데 프로젝션 매핑이 도입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학 훈련에서 인체 구조를 정확히 투사하거나 역사적인 사건을 시각적으로 재현해 학습자가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는 가정과 상업 공간에서도 실내 장식, 가구 디자인, 미디어 월 등의 다양한 부분에서 프로젝션 매핑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이나 가정의 벽면이 디지털 공간으로 변할 수 있고 실시간 정보, 예술 작품, 개인화된 콘텐츠 등을 투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스마트홈 시스템이 더욱 직관적이고 시각적으로 풍부해질 것이고 가정용 시네빔 등이 보급화되면서 이 활용 범위가 매우 넓어졌습니다. 또한 패션쇼에서 모델에게 다양한 스타일을 입혀보거나 제품 디자인에서 시각적으로 다양한 옵션을 실시간으로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프로젝션 매핑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구매 전에 제품이 실제로 어떻게 보일지 체험할 수 있고 이는 특히 소품, 인테리어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증강현실 AR과의 융합 사례인데요. AR 디바이스와 프로젝션 매핑을 결합하면 물리적인 공간에 디지털 오버레이를 통해 보다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AR 장비를 통해 실내 공간에서의 가상의 사물을 보거나 외부 공간에서 역사적인 유적지를 재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과 공공 환경, 그리고 문화적인 경험을 더욱 풍요롭고 창의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로젝션 매핑은 예술과 기술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차원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증강현실, AR, 몰입형 경험 등과의 융합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과 공공환경 그리고 문화 경험을 더 창의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프로젝션 매핑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은데요. 프로젝션 매핑에서는 각기 다른 기능과 다양한 인터페이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요구와 숙련도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소프트웨어인데요. 레졸룸 아레나와 매드매퍼, 터치 디자이너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졸룸 아레나는 라이브의 비주얼 공연과 프로젝션 매핑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직관적인 UI와 강력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멀티 프로젝터 설정과 다양한 출력 형식을 지원하고 있어서 실시간 영상 제어와 효과에 탁월합니다. 그리하여 공연 및 이벤트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매드매퍼는 프로젝션 매핑 및 LED 매핑에 특화된 소프트웨어입니다. 사용자 친화적이고 빠르고 효율적인 매핑 기능을 제공해서 예술 전시와 상업 공간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스테이지 디자인과 건물 매핑을 포함한 다양한 3D 매핑 작업에 적합합니다. 터치 디자이너는 미디어 아트와 인터랙티브 설치를 위한 노드 기반 소프트웨어로 강력한 비주얼 프로그래밍 도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실시간 그래픽 처리와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에 강하며 오디오 비주얼라이제이션 등에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특히 복잡한 상호작용 시스템을 구축할 때 유용합니다. 저는 매드매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매드매퍼는 데모 버전과 렌트, 구독제와 바이, 구입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이 있고 데모 버전이 무료이다 보니 한번 사용해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소프트웨어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데모 버전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매드매퍼 공식 웹사이트에서 사용자의 이메일로 다운로드 링크가 보내집니다. 리하여 데모 버전을 다운받으셔도 좋고 혹시 정품 키를 갖고 계시다면 활성화하여 사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데모 버전을 다운받으시면 매드매퍼와 매드레이저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데 매드매퍼를 체크하여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5.6.4 데모까지가 나와 있는 상태이고 저도 같이 매드매퍼를 켜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드매퍼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비디오를 크리에이트 할 수 있는 프로젝트 창이 뜹니다. OK를 누르셔서 해당 프로젝트를 열어주시면 되고 간략하게 UI에 대해 조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는 인풋 창이 있고 우측에는 아웃풋 창이 있습니다. 인풋은 저희가 고른 재료들을 넣어서 송출 전에 인풋 입력하는 창에서 환경 설정을 할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창에서는 인풋으로 들어간 입력이 아웃풋으로 출력되어 나오는 화면을 미리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워크스페이스는 여러분의 사용자의 편의에 맞게 바꾸실 수 있고 상단에 인풋과 아웃풋을 동시에 보는 사각형이 두 개가 있는 아이콘이 있고 하나만 보는 아이콘도 있습니다. 두 개를 다 보고 위아래로 변환도 할 수 있습니다. 좌측에 툴바가 있는데요. 사각형, 선, 삼각형, 원, 마스크, 그리고 3D 입체를 만들 수 있는 플러스 버튼으로 굉장히 직관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우측에서는 이 재료들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테스트 카드가 선택되어 있어서 좌측에 있는 창, 인풋 창에 테스트 카드가 보여지고 있고 이 테스트 카드가 눌려진 상태, 매드매퍼에서는 이 민트색 컬러의 키 컬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민트색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 선택되었다는 뜻입니다. 상태에서 사각형 쿼드를 하나 열어주시면 인풋에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아웃풋으로 송출되고 이 화면은 인풋을 조절하는 만큼 아웃풋에도 바로바로 적용이 됩니다. 해당하는 인풋과 아웃풋을 볼 수 있는 단축키가 있는데요. 먼저 단축키가 아닌 툴 창에서 설명드리면 아웃풋이라는 부분을 클릭하여 보시면 데스크탑 모드와 풀스크린 모드가 있습니다. 컨트롤 T와 컨트롤 U라는 단축키이고 이걸 꼭 확인해 주셔야 풀스크린 모드에서 빠져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풀스크린 모드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제 화면 전체가 송출되고 있는 프로젝터의 화면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은 저희가 Edit이라는 부분에 나와 있고 앱에서는 조명을 컨트롤할 수 있는 DMX를 에딧할 수 있는 부분, 프로젝터, 비디오 아웃풋을 제어할 수 있는 부분, 3D로 웹핑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전체 마스터 환경 설정을 할 수 있는 아이콘까지 다섯 개가 클릭 가능하고 저희는 첫 번째 에딧 창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매드매퍼를 보실 때 좌측과 우측의 기둥을 보셔야 하는데 둘 다 간단한 환경 설정 등이 하단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서로 다른 환경 설정을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어느 부분에서 활용을 하는지 유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에 있는 창에서 보시면 제너레이터와 머테리얼, ISF, 이미지, 무비, 폴더, 스파우트, 라이브 인풋 등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재료들을 여기에 넣으실 수 있고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재료들을 좌측에 삼각형 도형, 재생 버튼이 이제 리버스 된 것 같이 생겼죠? 이걸 통해서 각각의 재료들이 어떤 형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고 영상처럼 루핑되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렇게 이미지로 고정되어 있는 재료들도 있으니 한 번씩 클릭하셔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솔리드 컬러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흰색으로 지금 커드가 나와 있고 우측에 보시면 크기와 컬러가 있죠. 그래서 컬러는 이제 본인이 편하신 방법으로 칩을 선택하시면 되고 이 화면에서 컬러를 입력하게 되면 입력 자체의 컬러가 바뀝니다. 다시 흰색으로 돌아갈게요. 좌측에 있는 컬러 창도 있는데요. 좌측에 있는 컬러 창에서 빨간색을 선택하게 되면 인풋이 바뀌는 것이 아닌 아웃풋에서의 색깔이 바뀝니다. 즉, 우측에서 컬러를 바꾸시면 기본 재료의 성격, 특성 자체가 변화하는 것이고 기본 재료는 그대로 두되 아웃풋의 설정을 바꾸시려면 좌측에 있는 환경 설정 창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실감 미디어 콘텐츠에서는 특히 기본적인 매핑으로 박스 매핑이라는 기본적인 사용법을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서 박스 매핑을 미리 해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민트색 꼭지점에 그려져 있는 이 원을 누르시면 해당하는 종이를 왜곡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장에 맞는 벽면에 투사를 할 때 왜곡을 잡아내고 박스처럼 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흰색으로 돌려놓고 이 커드를 세 개를 복사하여서 박스 형태를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마우스를 움직일 때 꼭지점마다 스냅핑이 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 스냅핑 기능은 상단에 자석 모양이 켜져 있을 때 되고 이게 꺼져 있다면 가까이 가도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떨어져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싶을 때는 이 자석을 스냅핑을 끄고 꼭 맞는 꼭지점을 만드셔야 할 때는 자석을 켜고 작업을 합니다. 이곳에서 다시 컬러를 바꾸는 걸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측에서 컬러를 바꾸시면 인풋 전체가 바뀌죠. 그런데 해당하는 쿼드를 민트색으로 클릭해 놓고 색을 바꾸시면 세 개가 각각 다르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의 다른 점을 여기 컬러를 보고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재료가 아닌 다른 재료들을 넣어볼게요. 모두 흰색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지만 아웃풋의 컬러를 변경하여서 이렇게 색깔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 이것은 다시 되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박스 매핑을 마무리하셨으면 이걸 멀티 셀렉션을 누르시고 복사하여서 하나 더 제작을 하겠습니다. 전체를 선택하고 세 가지 정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체 점이 클릭되어야 이렇게 나올 수 있고 해당하는 점들을 이제 알맞게 변경하여서 박스가 쌓여 있는 듯한 장면으로 연출해 보겠습니다. 이 점은 두 개를 시프트로 잡아서 같이 이동도 가능합니다. 잡은 선들을 모두 연결해 주시고 네, 박스 매핑을 어느 정도 예쁘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된 재료들 위에 다른 재료들로 조금 섞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우측에서 해당되는 머테리얼들이 사용되었다면 1번, 한번 사용되었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아이콘이 떠 있으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두 번 사용된 친구들은 여기 2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넣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조금 추가해서 블렌딩하여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동영상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넣었고, 플러스 버튼으로 추가를 해주셔도 되지만, 네, 간단하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해당하는 재료가 선택된 상태로 커드를 만들어주시면 전체를 뒤덮는 이러한 모양이 나오고, 이 부분에서 블렌드 모드를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퍼시티라고 하는 투명도는 100%로 뒤에가 전부 보여지지 않는 상태이고, 오퍼시티를 통해서도 네, 두 개가 섞이는 이미지가 보여질 수 있고, 블렌드 모드를 기본은 오버로 되어 있는데 애드 모드로 해주시면 이렇게 더하기, 멀티플라이로 해주시면 곱하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다양하게 구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렌드 모드를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폴더를 추가하셔서 해당하는 그룹을 정리하여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레이어의 순서가 바뀌면 이제 곱해지는 블렌드 모드가 하위 레이어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선후 레이어가 정리되지 않으면 전혀 다른 이미지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선후 레이어의 관계를 잘 정리하고 이제 최종 아웃풋의 형태를 계속해서 확인하시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블렌드 모드 부분 보시면 이제 밑에 플립이라는 기능도 있는데요. 요걸 좀 잘 보이도록 애드 모드로 섞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얀색 부분에 애드가 됐을 때 더 밝게 프로젝터의 빛이 빛나고, 이제 플립에서 눌러보시면 해당하는 영상이 뒤집힙니다. 좌우 상하 로 뒤집어서 자유롭게 표현을 하실 수 있고, 당연히 마스크 제작도 가능합니다. 선을 눌러서 해당하는 부분에만 러프하게 일단 찍어보겠습니다. 인풋은 사각형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아웃풋에서 라인을 연결하셔서 네, 이렇게 연결을 다 하시고 나면 우클릭으로 빠져나오시게 되면 이제 이런 마스크 부분이 생성이 되죠. 지금은 마스크를 한 부분이 이제 송출이 되지 않는 거고, 이걸 자세하게 한 번에 확인해 보시려면 자석 버튼 옆에 눈 버튼이 있어요. 눈 버튼을 눌러주시면 해당하는 레이어만 비지블한 상태로 변경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버트 마스크라고 하는 좌측 하단에 있는 부분을 눌러주게 되시면 이제는 네, 인풋은 그대로 사각형 형태로 들어가고 있지만 마스크를 씌워진 부분만 곱해져서 이제 나오고 있죠. 네, 이렇게 보시면 더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마스크는 아까 러프하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마스크를 클릭한 상태에서 점을 이동하셔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도 스냅핑이 있어서 이제 러프하게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마스크를 추가하는 기능도 있는데요. 제 단축키보다 먼저 창에서 보여드리면 프로젝트라는 탭에 Add Mask to Surface, Alt A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 클릭하여 주시면 이제 마스크를 하나 더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창문처럼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해당하는 마스크가 마스크 안에서 레이어가 생성이 되죠. 상단부의 전체 프로젝터의 레이어가 아닌 이 해당하는 쿼드 내에서 마스크를 계속해서 추가하여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친구의 재료를 변경하여 볼게요. 네, 보시면 이렇게 마스크가 나와 있죠. 이 마스크를 다시 인버트하시면 반대 부분만 보여지는, 네,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마스크에는 패더링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마스크에서 패더를 주시면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되는 마스크로 또 변형을 하실 수 있고, 이 패더링 작업을 통하면 조금 희미한 엣지 부분이 깔끔하게 떨어진 게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경우에는 이 패더링 기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연출을 합니다. 패더링도 아래 옵션으로 센터 기준,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다양하게 사용자에 맞게 변경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더링을 없애서 이렇게 빠져나왔습니다. 매핑에서 또 가장 중요한 와핑 기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지워주시고 다시 테스트 카드가 선택된 상태에서 사진을 가져와 볼게요. 건물 사진을 인공지능에게 제작을 부탁했고, 이렇게 건물이 있고 이 건물의 파사드 부분에 매핑하는 부분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와핑 기능은 매핑에서 가장 중요하게 또 보여지는 기능인데요. 해당하는 사진을 하나 더 추가하여서 쿼드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인풋은 항상 그대로 두시고 아웃풋에서 조절을 하여 이미지 원본의 손상을 하지 않고 해당하는 부분을 매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동하는 게 또 불편하실 수 있을 때는 자물쇠를 잠궈서 이동되지 않도록 해놓으시면 매핑을 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아까처럼 점 하나하나를 이제 늘려서 와핑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 어느 정도 보이죠? 이거를 이제 오퍼시티를 조금 낮춰놓은 상태에서 건물의 외벽에 잘 매핑이 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작은 정도의 움직임은 방향키로도 세부적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이 옆에 부분에 기역자로 왜곡시켜서 매핑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메쉬 와핑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부분의 하단에 보시면 메쉬 와핑이라는 코너가 있고요. 이 네이블을 통해서 활성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드를 만들 텐데요. 너무 많이 만들면 이제 선이 너무 많아서 서브 디비전이라고 하는데, 그 선이 너무 많을 때는 이미지의 왜곡이 오히려 조잡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적당한 크기와 적당한 간격의 서브 디비전을 넣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5개 정도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넣으시면 이렇게 격자 무늬가 생기고요. 조금 더 세로에 조금 더 추가를 해볼게요. 네, 가로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더 추가할까요? 여기에 작은 기역자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네, 요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이제 해당하는 점이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이러한 점을 이동시키셔서 만드실 수 있고, 이 점이 많아질 때 또 단점은 이 해당하는 전체 점을 잡아야지 전체가 이동하는, 그리고 이 전체가 이동하면서 흐름이, 전체의 흐름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또 끝 원이 두 개가 생긴 꼭지점이 보이시죠? 이 부분을 통해서 전체 움직임을 하는 것과 개별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와핑이 어색하지 않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추가를 해놓고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해상도가 아주 좋은 사진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살짝 움직이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해당하는 와핑은 이렇게 선으로도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밀한 작업이 요구가 될 때 이 작업을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어색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세밀한 조정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매핑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련된 매핑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투사됐을 때 현상을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이제 시뮬레이션, 만약 이게 영상이라면 또 영상을 한번 넣어볼게요. 두 개를 넣고 스트로브 효과를 헤드 모드로 바꿔주시면 해당하는 빛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죠. 이거를 이런 사이렌 작동으로도 넣어서 해당하는 매핑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와핑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 이미지는 네, 이렇게 살짝 파여서도 표현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있던 이미지와 합성한 듯한 이런 느낌을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곡선형 와핑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쿼드는 없애주시고 테스트 카드로 변경 후에 곡선형 이미지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사드 형식이 제가 파사드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 이제 어떤 물체여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쿼드를 하나 만드시고 불투명도를 조금 주셔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와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하는 이미지를 곡선형으로 제작할 때도 이 와핑을 사용을 하는데요. 네, 다섯 개 정도만 넣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좀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이 왜곡되기 시작하면 이제 점을 다룰 때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이 그리드가 너무 많지 않은지 그리드에 대해서 조금 더 전달하려는 메시지와 맞게 표현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작업을 거쳐서 이제 매끈한 곡선들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엣지 부분이 맞지 않을 때 또 패더링 기능을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삐뚤빼뚤하다고 느끼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서 이 하단에 메쉬 와핑 하단에 베지어 부분을 활성화해 주시면 곡선 형태로 변화하고 곡선은 일러스트레이터와 같이 핸들을 가지고 있어서 원하는 대로 곡선의 형태를 조절하시면서 원하는 매핑을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곡선들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조금 더 자유로운 매핑이 가능하니 이렇게 잘 디자인을 주시면 됩니다. 다양한 형태의 매핑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장점이고 거의 안 되는 게 없이 머릿속으로 생각한 모든 거에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에 실습을 하시고 이제 보시면서 매핑을 이렇게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라인 부분 설명드리기 위해 이제 사진을 제거를 하고 먼저 솔리드 컬러로 하나의 쿼드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컬러를 살짝 줄게요. 나서 라인을 추가하실 수 있는데요. 이 쿼드 안에서 라인도 추가하실 수 있고 이 라인을 이렇게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어서 나가시면 그대로 라인이 이어지고 Alt-A를 활용을 하시면 떨어져 있는 선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 빛나는 해를 표현한 듯한 라인을 제작하였고 이렇게 해서 잘못 찍은 부분은 지워 딜리트 키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 라인은 지금 전체가 하나의 오브젝트로 묶여있죠. 그래서 이 안에 라인, 이 레이어로 추가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선택하셔서 두께도 조절을 하실 수 있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라인에 특화된 재료를 넣어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라인 패턴을 넣어보시면 이동하는 라인들이 되죠. 네, 오늘 라인 리피트. 그래서 라인 패턴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는 이 인풋 값에 대한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조절할 수 있고 이 해당하는 파라미터들을 조절하면서 원하는 재료의 형식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이제 스피드 부분이나 셀의 크기, 로테이션 등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아래 부분을 사용을 해볼게요. 우측에서는 인풋 값이 조절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으로 놔두고 좌측에 있는 아웃풋을 조절하는 부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요. 텍스처링이라는 부분에 미디어 라인 체인드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선택된 상태에서는 이 라인 패턴이 시계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죠. 이걸 지오메트리로 바꿔주시면 인풋에서 보여지는 이미지처럼 라인을 따라갑니다. 세그먼트를 누르면 이제 각 라인에서 빛이 각각 들어오죠. 네, 이렇게 세 가지의 다른 장면을 만드실 수 있는데 이걸 하단에 제가 아직 설명드리지 않은 씬과 큐라는 기능으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축키를 통해서 변경을 하실 수가 있는데 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을 저장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밖에 있는 쿼드에 다른 걸 이렇게 넣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 씬을 누르시면 아까의 씬1에서는 예, 기본 솔리드 화면이 그대로 나오고 있고 씬2에서는 단순히 플러스 버튼만 누르시면 현재 내가 보이고 있는 출력창을 그대로 씬에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라인의 텍스처를 바꾸는 걸 하단의 Q에 넣어볼게요. Q는 Edit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활성화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Q를 눌러주시고 미디어 라인 체인들을 눌러주시면 Q 안에 텍스처가 담깁니다. 이걸 확인하실 수가 없어서 우측에 있는 정보창을 열어주시면 내가 어떤 밸류 값을 이 Q에 저장했는지 보여집니다. 밸류는 미디어 라인 체인드로 되어 있고요. 옆에 이동하셔서 같은 걸 체크하시고 이번엔 지오메트리로 바꿀게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노랗게 바뀌었다고 뜨죠? Q 하나를 더 누르셔서 체인드를 지오메트리가 아니라 세그먼트로 넣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에딧을 빠져나오시면 씬을 재생할 때와 똑같이 재생 버튼을 통해서 지금 텍스처가 바뀌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 Q와 씬은 다시 키보드 인풋 혹은 미디 컨트롤러 인풋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에딧 창에서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 키보드를 사용하고 계실 거라고 가정을 하고 키보드 에딧을 진행을 하는데 똑같이 미디 컨트롤도 버튼을 누른 상태로 Q를 먹일 수 있기 때문에 키보드로 먼저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보드를 누르시면 전체 키를 먹일 수 있는 항목들이 보라색으로 선택이 되고요. Q라는 친구에게 숫자 1, 2에 2, 3에 3. 키보드에 있는 어떤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좌측 상단에 어떤 키가 먹여졌는지가 보여집니다. 이 창은 보라색이 아닌 상태로 빠져나와 주시고 이제부터 1, 2, 3을 누르면 해당하는 Q가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러한 장점 때문에 이제 실시간 매핑을 통해서 다양한 V재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중 디스플레이를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다중 디스플레이의 경우 프로젝터 비디오 아웃풋을 추가하는 기능을 통해 아까와 같은 쿼드 레이어 개념으로 정리를 하실 수 있고 아웃풋이 여러 개라고 하시면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데스티네이션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저는 두 가지의 아웃풋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놔주시고 아웃풋을 같은 장면을 이렇게 연동해서도 송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스티네이션을 설정을 하시고 해당하는 데스크탑 윈도우를 열어주시면 해당하는 아웃풋이 어느 부분을 송출하는지 네, 이렇게 미리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하는 프로젝터들을 연결하셔서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환경에서도 다 조절을 매핑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을 하실 수 있고 현장에서는 테스트 패턴을 통해서 이제 해당하는 위치를 잡고 연동을 시켜서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해상도는 잡아내기 때문에 다중 디스플레이 연동을 이 매핑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프로젝션 매핑과 매핑 프로그램 송출 방식에 대응하는 방법 등은 실감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최종 송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제작하실 프로젝트에 영감이 되고 앞으로의 창작 과정에서 유용한 자료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